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5일 소말리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를 동행 취재한 VOA 기자는 케리 장관이 수도 모가디슈 공항에서 하산 쉐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다른 관료들을 만나 3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아브디 살람 하들리의 오메를 외무장관은 VOA에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소말리아가 바뀌었으며 개방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메르 장관은 또 케리 장관과의 이번 회담은 소말리아에 더욱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는 문제와 미국 대사관 재개설 전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는 지난 20년에 걸친 폭력 사태를 겪은 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여전히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알샤바브의 자살 공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최근 발생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대회 총격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주장했습니다. ISIL은 5일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칼리프 전사 2명이 지난 3일 갈랜드에서 진행 중이던 언론 자유 행사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프는 자칭 ISIL이 세운 이슬람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SIL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3일 무함마드 만평 경연대회가 열린 갈랜드시에서는 무장괴한 두 명이 차를 타고 돌진하면서 총기를 난사해 보안요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들은 출동한 경찰의 대응사격을 받고 모두 사살된 가운데 이들은 미서부 애리조나주에서 함께 생활해온 엘턴 심슨과 나디르 수피라는 이름의 남성들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심슨은 지난 2006년 이래 미 연방수사국의 감시를 받아왔고 지난 2010년 소말리아의 폭력 이슬람 단체에 합류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중해 이탈리아 연안에서 지난 주말 구명용 보트가 침몰해 40명가량의 난민들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구호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국제아동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5일 당시 가라앉은 고무보트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며 생존자들로부터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는 이민선 여러 척이 좌초되거나 전복돼 이탈리아 해군과 프랑스 구조대 등이 6,800여 명의 난민들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난민들을 구조해 싣고 가던 구명용 구호보트에서 공기가 빠지거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해 약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일 지난달 무역 적자가 51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서부 항만의 파업이 풀리면서 지난달 수입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완만히 증가한 상태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자 소비재를 위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5일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이날 아칸소주 호프의 한 전문대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허커비는 지난 2008년에도 공화당 경선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호프 지역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허커비의 대권 도전 선언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공화당 측 의사는 모두 6명이 됐습니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침례교 목사 출신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가 미국의 UN 본부 근처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가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북한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한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인권 심포지엄이 일본 정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유엔 본부 인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일본의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일본인 납북자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뉴욕의 현장에 나가 있는 김현우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뉴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행사가 끝난 상태인가요?
네, 뉴욕 시간으로 5일 오전 2시간 동안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요. 지금은 심포지엄이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 특히 그 총리실 산하 납치 문제 대책본부가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요. 오늘 심포지엄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유엔 본부 앞에서 열렸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행사 열린 호텔 이름이 One UN 뉴욕 호텔입니다. 그만큼 그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이 호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세계 각국의 그 유엔 주재 대표부 사무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호텔 바로 모퉁이를 돌면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있는데요. 그만큼 납북자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이번 행사 그 장소에서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국의 유엔 대표부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행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나요?
취재진까지 앞에서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행사장이 그 참석자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일본은 물론이고요. 한국 언론 또 미국 언론들까지 와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각국 대표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서 토론자들의 얘기를 청취하고 또 질문도 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번 행사는 영어와 일어 또 프랑스어, 한국어 이렇게 네 개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요 참석자들의 면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이 그 비디오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초당적 의원 모임인데요. 납북자 구출을 위한 의원 연맹에서 야당 인사입니다. 민주당의 와타나베 슈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납북자 가족들이 와서 질문을 했고요. 탈북자들도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야마타니 장관 일본의 그리고 다루스만 유엔 특별 보고관 등의 발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야마타니 장관은요. 북한의 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가 아직도 통보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즉각 북한이 솔직하게 조사 결과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특히 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길게 끌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요코다 메구미의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야마타지 장관이 울먹거리기도 했는데요.
네.
장례가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킹 특사의 발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위급 접촉을 할 때마다 북한 측에 그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납치 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북한이 납치 피해자 가족에게 그 관련 정보를 모두 솔직하게 제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북한과 일본 두 나라 그 양자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체계적인 인권 유린 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든가 아니면은 납북자 문제를 계속 외면해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일 합의 북한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그 강제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죠. 문제 해결은 이 가족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납치 피해자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계속 다뤄져야 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북한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국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일본인
그렇죠.
납북자 가족들도 참석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요코다 메구미의 그 남동생이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02년 북일 정상회담 때 일본이 납치를 인정을 했지만 그 뒤에 보낸 그 매국의 유골이 가짜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북한 지도자를 기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다음에 지난 84년도에 그 쌍둥이 동생이 또 북한으로 납치된 미사 모리모토 씨도 나왔는데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서 수백 명이 실종이 됐다.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가족들은 이유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 수십 년을. 그러나 북한은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서 가족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가족들이 납치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게 세계 각국이 도와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네, 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포지엄 네. 외에 다른 행사도 열린 게 있나요?
네, 그 심포지엄 행사장 바로 옆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일본인 납북자들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또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납북자들의 심상과 또 사연을 담은 사진들이 있었고요. 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자들의 그 사진도 전시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 과정을 설명한 자료들도 전시가 됐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이 심포지엄 직전에 이 전시회장에 들러서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VOA 뉴스 김연우였습니다.
네, 김연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국제인권 심포지엄 현장을 취재한 김연우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북한 정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부시센터가 밝혔습니다. 부시센터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부시센터는 따라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센터가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이 동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방법을 꼽았습니다.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ally created a groundswell of interest in the human condition in North Korea.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관심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인권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략은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 세계와 교류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주요했다고 커비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And in particular, in Europe, in North America, in Japan, and in Australasia,
특히 유럽과 북미, 일본, 호주 등의 강력한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f we just stay the course, we believe that there could be improvement in human rights condition,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remain.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재임 시절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북한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는 앞서 지난 1월 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을 발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다음 달 서울에서 문을 연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오는 6월 서울에서 문을 연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실은 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4일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6월 중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이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당초 올해 1분기 중에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 간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늦어지면서 2분기로 늦춰졌습니다. 앞으로 현장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변호사는 최근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North Koreans need to know, and especially the mid-level commanders need to know, that that documentation process is ongoing, and that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 최고 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서울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2일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서울 설치 계획에 대해 용납 못할 반공화국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남북 대화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 즉시 무자비한 징벌에 나설 것이라며 사무소가 첫째 가는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는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북한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평양에서 가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입국해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를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천희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 지난달 22일 북한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대학생 주원문 씨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북한 불법 입국 배경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뉴욕대학에 재학 중인 주 씨는 4일 평양의 고려 호텔에서 가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북한 불법 입국으로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멋진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평범한 대학생이 북한에 불법 입국하고도 당국의 선처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월부터 줄곧 북한 입국을 생각했다며 중국 단둥에서 철조망을 두 번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뒤 농장을 지나 강이 나올 때까지 걷다가 북한군 병사에게 체포됐다며 붙잡히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를 인터뷰한 CNN 방송 기자는 지난 2일 북한 당국에 주 씨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4일 만난 주 씨는 불안한 기색 없이 웃는 표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불법 입국한 한국 국민에게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허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 씨는 CNN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은 없지만 침대 3개에 욕실이 딸린 거처에서 지내고 있으며 외부와의 전화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알지만 북한인들이 최고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또 언제 가족이나 외부와의 연락이 허용될지에 대해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3일 북한이 한국 정부나 가족들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주 씨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주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규범에 따라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기본 절차인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의 비무장지대 도보 통과를 허용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는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4일 북한이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DMZ 도보 횡단 계획과 관련해 판문점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서 북한의 사회단체인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는 국제여성행진 대표단이 오는 24일 오전 11시쯤 판문점을 통과해 한국으로 입경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온 만큼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국제여성행진대표단은 세계여성비무장의 날인 오는 24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DMZ를 도보로 횡단하는 계획을 열겠다며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북한이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통지문을 받기 전 북한 당국의 승인이 공식 확인되면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위민크로스 DMZ 행사 지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의 승인이 확인이 되면은 그 필요한 협조를 해나가겠다라는 중국 입장은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선양에서도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 차원의 사전 접촉이 5일 이뤄진 데 이어 결의말 큰사전 편찬회의도 오는 11일까지 개최됩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 교류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남북 간 접촉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탐색적 대화의 성격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황 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탐색적 대화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건이나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황 본부장은 양자든 다자든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고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놓고 5자 간 그림이 그려졌다고 본다며 그런 공감대를 북한에 전달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 6자회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탐색적 대화라고 부른다고 풀이했습니다. 탐색적 대화가 열릴 경우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조건이 집중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호를 보여야 한다면서도 북한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모두 본 뒤에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지난달 21일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신뢰할 만한 핵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황 본부장은 4일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기 위해 5일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ung Kim met with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제프레스키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중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관 회동에 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레스키 부대변인은 또 황 본부장의 이번 방미가 미한 양국의 밀접한 공조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앞으로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두 나라 사이에 감정적 앙금은 남을 수 있지만 기존 협력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행사 불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김 제1위원장의 방러를 외교적 타개책으로 공을 들였지만 북한이 끝내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일찌감치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기정사실처럼 밝혀온 만큼 행사를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북한의 불참 통보는 러시아로선 체면을 구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의 불참 발표 이전과 이후 양국의 표정은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김 제1위원장의 불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번 일로 북러 간 경제협력 합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러시아의 전략 무력 강화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고 노동절 경축 모습을 전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려해 안방을 비워둔 채 러시아로 가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이런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북러 협력 기조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제 안감을 해가지고 조금 그 러시아 입장에서 소원한 입장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행식장이지만 또 대접 수반인 김영란 상위원장이 감을 해가지고 뭐 북러 관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의 불참 배경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으려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나 상당 규모의 경제 지원 등을 바랬지만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차두현 경기도지사 외교정책특보는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힘들었거나 회담 성과로 내놓을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외적인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신 보내기로 한 것으로 미루어 북러 간 기존 협력 관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당장 발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자 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김정은 다음 급의 넘버 2급을 보내는 선에서 외교적인 예의를 차리고 다음을 보자라는 그 이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차특보는 북러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악화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김 제1위원장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동병상련의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로 러시아는 동진정책의 협력자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나무 씨앗을 지원했습니다. 오는 25일엔 북한에서 어린 잣나무 10만 그루를 직접 심을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그린 코리아가 최근 북한에 묘목용 씨앗 6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춘호 사무총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씨앗 6톤이 지난달 25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가 3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씨앗 6톤을 이번에 남포항으로 보냈습니다. 잣나무, 또 잇갈나무, 낙엽송이라고도 하죠. 단풍나무, 오리나무, 백향나무 등 5가지 종류의 나무 씨앗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앗 6톤은 10kg 플라스틱 통 600여 개에 담겨 중앙양묘장과 지방양묘장으로 보내졌다고 이춘호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산림 녹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살인복구도 종포성 없는 전투로 간주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또 오는 25일부터 4일 동안 라진 선봉 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묘목을 심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진 선봉 지역부터 먼저 나무를 심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원화동에 심었었는데 10만 그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무를 심고 올 거고 잣나무 중심으로 묘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할 묘목은 대부분 잣나무로 중국 용정 목포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춘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2013년 1월 설립된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는 2002년부터 활동해온 선교단체 러브 포 올 네이션즈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러브 포 올 네이션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가 2006년부터 북한 산림 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억 그루를 목표로 잡은 것은 총 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북한의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으려면 헥타르당 3천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2월 이 단체에 수림화와 원림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평양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교통, 통신시설 이용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준호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에 5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라선 지역에 잣나무 5만 그루와 라일락 3만 그루 등 총 20만 그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북한에 묘목용 씨앗 40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묘목수로는 40억 그루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기준으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황폐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산이 황폐화된 것은 다락밭 개간과 무분별한 벌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투자 계약들이 향후 통일 한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시범 사업부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발표한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양허 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 과제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물 자원 양허 계약 남발이 통일 한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담당한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외국 기업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대북 투자가 당장은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통일 한국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반도의 통일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광물이 통일 한국의 필수 자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일한국은 북한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양허 계약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 전역에 걸쳐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자원 개발 공동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호주 등이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이렇듯 북한 광물 자원의 선점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호주, 싱가포르 등의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국 역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자원 외교의 상대국으로서의 북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청사진 마련,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북한 지하자원의 전문 기술 개발,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남북산업단지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자원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역시 시범적 사업의 물꼬를 틀 만한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하고 지하자원만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 물꼬를 트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을 해서 자꾸 접근을 하고 또 과거에 뭐 중단되고 있는 사업도 다시 재개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그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보고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광물 자원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지만 5.24 제재 조치 이후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이 중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유엔의 중재 아래 시리아 내전 사태를 끝내기 위한 회담이 5일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신형 탱크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 이민 1위국에 올랐습니다.
네, 그럼 케리 장관의 소말리아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전 예고 없이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정오께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도착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모가디슈 공항에 몇 시간 머물며 하산 쉐이크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다음 방문 땐 모가디슈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고요. 모하메드 대통령은 케리 장관의 방문이 소말리아를 위한 위대한 순간이라며 모가디슈 시내는 2년 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케리 장관이 이번에 소말리아를 전격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미 국무장관이 처음인 이번 소말리아 방문은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싸우는 소말리아의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또 내전으로 찢긴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케리 장관은 소말리아의 내년 선거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국제사회는 소말리아의 현 정부가 전국적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준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이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케리 장관의 이번 소말리아 방문은 미국이 소말리아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알샤바브의 테러를 종식시킬 때까지 소말리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과 소말리아는 지난 2013년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2월 캐서린 다나니를 소말리아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소말리아 대사를 지명한 것은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다나니 대사는 현재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1991년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특히 1993년에는 소말리아 무장세력 지도자 생포작전을 벌이다가 미군 18명이 숨지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이 현재 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이죠. 다음 방문국은 어딘가요?
네, 케리 장관은 소말리아에 이어 아프리카의 소국 지부티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소말리아 방문에 앞서 케냐를 방문했었죠. 여기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나요?
네, 케리 장관은 현지에서 우후루 케냐티 케냐 대통령과 1시간 반가량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동아프리카 안보 문제와 함께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로 예정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케냐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케냐가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죠. 케리 장관은 또 케냐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케리 장관은 아프리카를 위해 추가로 4,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금은 유엔 난민기구가 지원하는 케냐 내 난민 60만 명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인데요. 케리 장관은 소말리아 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케냐 북부 다나브 난민촌이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케냐가 난민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우선 난민들이 돌아가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말리아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케냐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죠. 시리아 내전 사태를 끝내기 위한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시리아 내전 사태를 끝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는데요.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 그리고 시리아 사태 종식을 위해 역할을 하기 원하는 나라들과 몇 주간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회담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R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의 연계 단체인 자브핫 알루스라는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담이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라고요?
네, 공식적인 회담은 아닙니다. 공식 평화 협상도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평화 과정을 재개할 만한 의지와 여건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은 지난해에도 시리아 사태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을 두 차례 중재했는데 당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두 차례 협상이 열렸는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거의 3년에 걸쳐 13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시킨 시리아 폭력 사태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비난만 되풀이했을 뿐
네.
내전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또 향후 새로 들어설 정부에 아사드 대통령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오히려 시리아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반군과 무장단체들이 정부군과 계속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이 시리아 동부의 많은 지역을 장악하면서 시리아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됐습니다.
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Amnesty International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최대 도시 알레포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는데 이 공격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레포에 거주했거나 그곳에서 일한 100명 이상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정부군과 반군 모두 알레포의 시장과 사원, 병원, 학교 등의 통폭탄을 비롯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시리아의 모든 전투 요원들에게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고문 그리고 납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고요.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는 시리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죠.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러시아에서는 2차 대전 승전의 기념식이 곧 열리죠. 이 과정에서 신형 탱크가 공개됐군요.
네,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러시아가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습을 하면서 신형 T-14 탱크, 일명 아르마다 탱크라고 불리는데요. 이 탱크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이 탱크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탱크의 포탑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플랫폼, 그러니까 탱크의 아랫부분만 볼 수 있었는데요. 4일 처음으로 전체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네.
이날 이 신형 탱크는 모스크바 대로를 지나 붉은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네, 2차 대전 때는 러시아의 T-34 탱크가 유명했었는데 러시아의 신형 T-14 탱크는 어떤 탱크인가요?
네, 이 신형 전차는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대체로 그 무게가 50에서 52톤이고요. 구경이 125mm 주포에 포탑 좌측에는 구경 57mm 유탄 발사기, 우측에는 구경 12.7mm 기관총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포탑에 승무원이 타지 않은 채 별도의 공간에서 포탑을 원격 조종하는 무인 포탑을 갖추고 있고요.
네.
아울러 이 탱크는 화력 지원, 지뢰 제거, 화염 방사와 다리 부서를 포함한 다양한 전투 차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미군의 주력 전차인 M1, A1, 에이브람스 탱크가 세계 최강의 탱크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러시아의 신형 탱크도 성능이 그런데 꽤 우수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일부 서방의 전문가들은 T-14 아르마다 탱크의 성능이 서방의 탱크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군수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지상군에 오는 2020년까지 2,300대의 아르마타 전차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와 국제 유가 하락 등 경제가 악화되면서 러시아는 그 같은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뭐 이 탱크가 언제쯤 실전 배치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러시아는 신형 T-14 탱크, 아르마다 탱크가 내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적어도 5년 안에 이 탱크는 외국에 판매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네,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인데 신형 탱크 이외에도 많은 무기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아르마다 탱크 외에도 장갑차 200여 대와 150여 대의 항공기 또 헬리콥터가 동원됩니다.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많은 5천 명 많은 약 1만 6천명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네.
또 연합군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중국군을 포함해 천여 명의 외국 군인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매우 화려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네요.
네.
무기와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중동의 카타르가 프랑스로부터 최신의 전투기를 구입한다고요.
네, 중동의 카타르 정부가 4일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24대를 70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계약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에 맞춰 이루어졌는데요. 카타르는 우선 24대를 먼저 사고 12대는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라팔 전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 전투기가 어떤 종류의 전투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1980년대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고요. 삼각 날개가 특징인 라팔은 그동안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최근 이집트와 판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인도에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민 관련 소식 하나 살펴보죠.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 이민 1위국에 올랐군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2013년 미국 이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 이민 1위국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2013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따르면요. 2013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120만 1,000명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이 14만 7,000명으로 12만 5,000명에 그친 멕시코 출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는 인도 출신 이민자 12만 9,000명보다 적었고요. 앞서 2012년에는 멕시코 출신이 12만 5,000명으로 중국 출신 12만 4,000명보다 1,000명 더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 출신이 줄어든 대신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출신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소수계인데요. 지난 10년간 중국과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0년에 41.2%에 달했던 외국 태생 이민자 가운데 히스패닉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30.1%로 줄었고요. 대신 아시아 태생 비율은 34.7%로 늘었습니다.
네.
실제로 2013년에는 중국과 인도 외에도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민자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제 주변에도 중국계 미국인이 참 많은데 이렇게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10년간 중국과 인도 출신 등 아시아 이민자가 늘어난 이유는 학업이나 업무, 때로는 먼저 온 이민 가족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비해 멕시코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데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미국으로 이민이 별로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미국 내 아시아 출신 이민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미국 인구 중 아시아계는 1,6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이 378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한국 출신은 144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계도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6일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 평양,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3도.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함흥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7도입니다. 청진도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5월 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요 미국 소식을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주간기획으로 영화로 듣는 미국사도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전투가 잠시 중단된 늦은 저녁. 요새 안에 있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등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나다니엘은 코라를 찾아
이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